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의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울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로 사신 것처럼 저도 교회 안에서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범영쌤과 비슷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썼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읽어주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를 받아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제출하려고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명쌤이 사도행전 15장 2절을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일행과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사이에 할례를 비롯해 율법으로 인하여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유리쌤이 사도행전 15장 4절을, 보명쌤이 사도행전 15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비롯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에 대한 문제를 계기로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목사님, 갈라디아서 2장 2절 후반부에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헬라 사람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어떤 자들인 건가요?
네,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신자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아서 신자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당시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계보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보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인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할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자신과 디도를 책잡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할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의 진리로 신자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할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감수했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미암쌤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읽어주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었고.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명한 사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읽어주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자기에게 역사하사 무엇을 확증해 주셨다고 강조하나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파를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교제의 악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할례자에게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도록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은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은혜와 사명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라면 서로 인정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사역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자기보다는 복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바울 사도의 삶이 참 보기 좋고 존경스럽네요.
그렇지요.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려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누구이며 할례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란 유대에서 온 신자들로서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은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자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유대인의 전통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따라했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합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봄양쌤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봄양쌤이 로마서 9장 3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봄양쌤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범한 자로 만들 것이라.
아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기가 자기를 범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헐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잘못된 믿음과 삶을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삽니다. 그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자, 봄양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있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신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신자들과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우리의 의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력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신자들을 왜곡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도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나 유대인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에 있을 때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저의 삶은 정말 좀 어두웠고 또한 꿈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 저의 꿈이 생기고 또한 저의 그 암흑의 시대라고 하나? 그런 게 사라지는 걸 느꼈고 또한 그런 율법을 행해서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축복하면서 네, 살아가길 바라고 또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범영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의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새롭게 와닿았거든요. 내가 행했던 일들로 평가를 받고 비판받는 상황들을 일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민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기준에서 의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자기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든지 죽음 이후 천국에서든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결과가 현실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기 때문에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국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아멘.
남조선에서 종종 듣게 되고 사용하는 말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집중하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7장부터 나오는 환상처럼 상징과 은유가 많이 나타나는 말씀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고자 하면 잘못된 해석과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만 마음이 집중되면 7장에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때가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인지에만 집중해서 이것에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해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못 볼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네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오늘 다니엘서 7장과 같이 은유와 상징이 많은 말씀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상과 같은 상징과 은유가 많을 때는 성경의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경우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문화적 배경에 있었는지를 알면 해석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북조선을 예로 들자면 수령님이 시절에 이랬다, 장군님 뭐 어린 시절에는 저랬다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1000년 후에 이런 책을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와 상황이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땐 수령님이 살았던 그 시대와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성경 해석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약 4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알면 성경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몇 가지 이루어졌으니 성경의 내용과 역사적인 사실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지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말씀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성경의 참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쓰인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네요.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해석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들은 1차적으로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을 의미합니다.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인데요. 이 제국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2차적으로는 네 가지 짐승은 각각의 시대에 세상의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네 가지의 짐승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짐승이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강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뜻입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은 세상의 거대한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닌 개인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도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대적자들에 의해 여러 어려움과 공격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믿는 자의 인생이 같은 흐름을 가진다는 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역사의 흐름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흥왕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다가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간단한 내용이네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걸 알려주신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앞날에 대한 결과를 알면 지금 당장 고난을 겪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축구 시합 영상을 보면 결과를 알고 보면 1대0으로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1대2로 이겼다라는 것을 아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역사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아니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의 역사와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사무엘 형제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승리를 거둔 운동 경기 영상을 다시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합의 결과를 알고 내용도 어느 정도 기억하는데 그러한 영상을 재밌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즐거움의 관점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지고 있던 시합이었는데 역전승을 거두는 명장면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대에게 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속상하지 않게 됩니다. 승리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보는 경기인데도 또 어떠한 사람들은 지고 있는 순간에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세상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졸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려운 순간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승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현실에 고난이 있어도 안심하라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미리 배워주신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아멘.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수없이 넘어져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져주셨네요. 의인이 자기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결과인 것이겠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재에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의 어려움이 극심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선한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좌절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일곱 번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힘을 내보자 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미래의 결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살펴보면 세상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지닌 우리들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왜 신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 일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거나 그런 방법은 신자로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있거든요. 이럴 때 세상이 신자를 싫어하는 것이고 핍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신자라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차별하거나 지나치게 사치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 미움은 감수해야 할 것 같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지키느라 핍박을 받는 신자들을 위로하시려고 복을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생각하며 잘 견뎌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의 신앙인의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미움과 비난과 조롱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려 하고 세상의 시선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들인데도 이 사명을 피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괜한 싸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죄 가운데 있어도 적당히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약점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누군가의 분명한 죄를 지적할 때는 지적하기 전에 많이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혜롭게 죄에 대해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나의 친구가 죄에 빠져 있다라면 기도로 잘 준비한 후에 그것이 죄라고 지혜롭게 말해줘야 하겠습니다. 죄가 결국 친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이라는 성이 회개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친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지적하셨고요. 죄를 인정하고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신자인 우리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함을 기억해야 하고 죄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지혜롭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쓰여있던 시대와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에게는 지금 당장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엔 승리의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두 분은 어떠한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참 바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막 친구들이랑 저녁에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럴 때, 아, 내가 이거 술을 이 성경이라든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고 참을 거야 하면, 그렇게 하고 참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뜬합니다. 그런데 얘라 모르겠다, 그냥 마시자 하고 마시고 나면 그때는 좋지만 다음날에 상당히 그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더라도 이것을 참고 견디면 앞으로는 보다 나은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예,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 많은 고난들을 당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는 게, 아,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믿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혹시 목사님은 지금 북조선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지가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인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서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수혁형 형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올해 가장 큰 북한에서의 문제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큰 물피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제 과거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네, 그 지역 큰 물피해 나는 지역에서 수혁 형님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참 아픈 기억이죠. 미리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제 뭐 가족이라든가 친한 친구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너무나도 비싼 가격이고,
네,
그걸 싫어하고 오히려 형님을 박해하고 막 싫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막 싸움이라도 하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아, 약간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힘들지만 책임지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오늘 목사님과 수혁 형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티고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